예, 오늘 이제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제들이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연휴 기간이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이 또 제들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정상적으로 에베소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2장 11절부터 이제 교회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먼저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글작품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그것은 인간을 차별하게 만드는 그 벽이 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는 이제 율법이라는 그 막힌 담이 서로를 원수되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중간에 막힌 담, 이 율법을 파괴시키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된 새로운 사회,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3장에 와서 바울은 이런 교회를 세우는데 자신을 헌신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3장 13절에 보면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오늘 본문 14절부터는 바울이 이렇게 헌신해서 섬겼던 에베소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헌신적으로 섬겼고 앞으로 이땅 가운데에서 인간이 만든 차별의 벽들이 깨트려진 새로운 사회, 교회를 세워가야 될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바울이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 지금 에베소서에는 바울의 기도가 세번 나옵니다. 1장에는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처럼 깨달음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6장에는 아주 짧은 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 저의 입을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선포를 위한 기도입니다. 선포를 위한 기도. 그런데 이제 중앙에 있는 이 3장,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야 될 성도들. 성도들은 참 많은 아픔, 그리고 힘든 순간을 거쳐가게 되는데,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야 될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를 드립니다. 네 가지의 제목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이네 가지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명절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도 다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을 섬길 때, 그리고 교회를 섬길 때, 또 우리의 일터를 섬길 때, 우리 성도들은 다 아픔과 고생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저는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4절, 15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분은 이미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하늘에 계신 분들이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 앞에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보통 당시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를 했는데 성경을 보면 좀 특별한 경우에 이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에스라, 구약의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스데반,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그때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간절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16절에 보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저는 이 서신서 볼 때마다 참 이 한국말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 16절 기도는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 저들의 속사람, 저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해주십시오.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속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를 들면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본인이 이렇게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이런 표현을 하죠.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속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내면, 영혼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는 우리 내면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해주십시오. 누구를 통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광의 풍성함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 저들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자막에 성경 말씀이 한 구절 나오는데 잠언 24장 10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여기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사시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낙심할 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든 상황, 환경에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치미느냐? 이제 분노 그리고 원망이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저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면서 이런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마음에 낙심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쭉 자라면서는 이런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역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면서도 낙심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낙심을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봤느냐? 저 환경, 저를 둘러싼 여건과 환경, 그 환경 때문에 저는 낙심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이 싫어지는 거죠. 그리고 분노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한 번씩은 폭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잠언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이 말씀에서 환난 날에 내가 낙심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입니다. 여러분, 왜 낙심한다는 겁니까?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내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낙심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이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충격. 문제는 낙심할 때 문제는 환경과 상황에 있는 게 아니고 내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낙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이 말씀이 맞다면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황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강해지면 아무리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잠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에베소서의 이 기도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옥에 갇히면서까지도 그 많은 환난 어려움 겪으면서도 사랑하고 섬겼던 성도들, 이제는 자기를 이어서 이 이방의 땅에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의 벽들이 깨트려진 새로운 사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야 될 그 에베소 성도들, 그런데 그들도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나겠습니까? 바울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 무엇을 기도했느냐? 하나님, 저들의 속사람, 저들의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해지게 되면 아무리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들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런데 참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상태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가 믿음이 떨어져서 믿는 상태가 아니면, 좀 표현이 그런데, 예수님이 집을 나가시고,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생각을 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누가 계셔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은 결단코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 기도를 드릴 때 주는 막 이렇게 표현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거를 저는 주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저 안에 계십니다. 주님 저 안에 계시는 것 제가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저 안에 계시는데 저 안에 계신다는 것 하나님 제가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또 하나 확신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습니까? 힘들면 그분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한 거는 저는 이제 이 말씀 생각하면 누가 이렇게 많이 떠오르는 거 하면은 이제 안산 동산교회 우리 이제 김인중 목사님 제가 그분 그 간증 또 설교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 설교 중에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좀 성장을 했을 때 이제 교회가 그냥 성장을 잘하다 멈췄습니다. 정체가 왔습니다. 이 본인도 한계가 참 느껴지고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이분이 특단의 조치를 해서 40일을 철야를 하기로 했습니다. 철야. 그래서 이제 철회하기로 결심을 하고 새벽부터 하루 종일 수고하신 다음에 또 밤에 교회에 오셔서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하신 분도 이제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30일이 이제 지났고 며칠 남지 않았는데 도저히 그때는 자기가 가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사모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모님한테 이제 여보, 내가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죽겠다. 그러면 우리 사모님들이 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자분들이 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유 그래 참 당신 살아야지. 그리고 그동안 30일 동안 했는 것도 너무 귀하다. 오늘 좀 쉬어라. 이렇게 해주면 좀 위로를 받을 텐데 우리 한국에 계시는 여자 성도님들은 이렇게 남편을 격려하기보다는 남편을 강하게 만드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렇게 해야겠죠. 남자가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지.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빨리 가라 빨리. 이러니까 이제 김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그래 가면 되지 않냐. 그래서 교회를 가셨어요. 교회 가셔서 이제 뭐 기도가 아니죠. 주무시는 거죠. 주무시는 거. 그냥 푹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시는데 한 이제 밤한 11시나 그 부근 됐는데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인다는 거예요. 눈이 번쩍 뜨이더니만 이쪽 팔이 이렇게 막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이쪽 팔이 꼭 운동하는 것처럼 또좀 있으니까 또 반대쪽 팔이 또막 돌아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입에서 방언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딱 나오고 시계를 보니까 한 30분 정도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아무 일이 없었어요. 돌아가고 돌아가고 방언을 하고 나서 아무 변화도 없이 그냥 또 쓰러져서 주무셨어요. 근데 또 새벽쯤 되니까 똑같이 또 눈이 또 번쩍 떠지면서 이게 또 돌아가요. 이것도 돌아가고. 그냥 똑같이 또 방언이 팍팍팍 나오더라고요. 시간을 보니까 또한 30분이 지났어요. 두 번이나 똑같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 목사님께서 잠이 깨셔가지고, 아니,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오늘 이두 가지 똑같은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뭘까? 그렇게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죠.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그것도 모르겠냐? 내가 나한테 확인시켜주고 싶은 게 뭔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 그거 너한테 확인시켜주고 싶어서 두 번이나 똑같은 이상한 일이 너한테 일어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모르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목사님 모르셨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전해주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거 깨닫고 나니까 목사님이 다시 한번 샘이 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일날 성도님들 만나면 뭐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성도님들이 특별히 이제 위중한 병이나 또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리죠. 김 목사님께도 기도를 부탁드리면 이분이 특별히 이제 위중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면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저도 고함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믿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믿으려고 노력하면서 기도하겠습니까? 저도 암이신 분들, 위중하신 분들 기도해 드리면서 속으로 잘 안 나을 텐데. 저도 사실은 그런 믿으려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김 목사님도 똑같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날 체험하고 나서는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하면 마음이 어떤 확신이 드느냐?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교회 속에 일어나게 되셨다는 거죠. 저는 참 김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바울의 기도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기도해야 될게 뭐냐? 하나님, 제 속사람 강하게 해주십시오. 속사람 강해져서 두 번째, 주님이 저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주님이 저의 마음에 계신다는 것, 그거 확신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제가 의지하고 그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바울은 세 번째로 17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좀 말이 긴데 이 기도 내용은 뭐겠습니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에베소 성도들 그들의 삶의 뿌리가 그리고 기초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사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 안에 저들이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터가 견고히 진다는 것은 기초가 그 위에,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 그 인생의 건물이 굳게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 에베소 성도들의 삶의 뿌리와 기초가 사랑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도들이 함께 알아가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너비, 이거는 폭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폭이 얼마나 넓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 그것이 얼마나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인지, 그리고 얼마나 밑바닥까지 깊은 것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사랑인지, 얼마나 낮은 자들도 한량없이 높일 수 있는 그 높은 사랑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주제를 한번 보시죠. 명절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실 텐데 제가 묻고 싶은데, 참 죄송합니다. 제가 관상을 좀 봅니다. 관상을 제가 앞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관상을 보는데 제가 한번 속으로 한번 잘 확인해 보시죠. 이 마음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사랑이 이렇게 마음에 뿌리가 내리고 사랑 안에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사랑 안에 기초가 놓여져 있는가? 아니면 미움, 그리고 또 분노, 그리고 악, 거기에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명절이 되면, 어릴 때부터 저는 참 이 명절 되면 좋은 거는 뭐겠습니까? 돈이 나오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가족들끼리 모여서 고돌이도 한판 치고 이래가지고 이제 뭐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막 괴로웠던 것은, 저희가 이제 집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친척들이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말이, 그분들은 아무 뜻도 아닌데 받아들일 때 어린 마음에도 이 상처가 됐던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의 그런 기초, 뿌리, 이거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뿌리와 기초는 뭐였느냐? 소위 악이었어요. 무슨 악인가 하면 나를 서럽게 한 사람들, 우리 집을 서럽게 한 사람들,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출세해서 한 번은 내가 갚아준다. 그게 제 삶의 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제 삶의 뿌리와 기초는 미움과 분노 그리고 악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참 제가 자라면서도 그랬지만, 제가 우리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목사니까 교회를 이렇게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그 마음에 무엇이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은 정말 싸우고 있어요. 무엇과 싸우고 있느냐? 그 뿌리와 기초가 미움이 되지 않기를, 그리고 원망이 되지 않기를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 헌신적으로 섬기면서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있다는 것은 그거는 특별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부모님들, 시어머님들 마음에 지금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요번에 오면 한 소리 한다, 내가 5번에 집합시킨다, 어떻게 좀 어떤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또 우리 또 자녀들은 요번, 뭐 요즘은 재밌는 거 많잖아요. 뭐 추석 때 잘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가짜 기부스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냥 건강하게 가면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요즘 가짜 기부스 판매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래 얼마나 당했으면 또 이분들이 가짜 기부스로 이렇게 징징 감아매려 그러겠어.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 자녀들은 요번에는 속에 있는 이야기 한번 한다, 나도 더 이상 이제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소위 커밍아웃 하겠다 이제. 혹시 그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그리고 또 우리 직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교회도 가정도 일터도 사랑이 우리들의 삶의 뿌리와 기초가 되기보다는 미움과 악과 서러움과 분노가 그 삶의 뿌리와 중심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이 분노와 미움보다도 더 극단적인 게 뭔 줄 아십니까? 뿌리, 막 이렇게 미움과 분노를 가질 때는 아직도 그래도 살아있다는 증거죠. 이것보다 더 심해지면 뭡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생각하는 것 자체를 포기함. 뭐 사랑이고 미움이고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말 그대로 무념무상의 경지에 접어들 때, 그거는 이제 약간 간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신 분들은 정말 무엇이 뿌리가 되기 쉬우냐? 미움과 서러움과 분노가 그 삶의 뿌리와 기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분 믿고 순종해서 이제 무엇이 바뀌어져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사랑이 그 삶의 뿌리가 되고, 그리고 그 삶의 기초가 될수 있도록. 그러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그 사랑의 길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보잘것없는 자들도 하나님의 글작품으로 만드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높습니다. 바로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바울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제 오늘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또 가족들 만날 때 꼭 이 기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 안에 제가 터가 견고하여져서 하나님 모든 지식에 뛰어넘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제가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의 그 너비와 그리고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제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이렇게 드립니다. 19절 마지막을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번째는 어떤 제목입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시고 의와 거룩이 충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과 부가 충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길을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왜냐하면 오늘 참 성도님들이 이동이 많아서 이거 오늘 이동이 많은 날 전하기는 너무 아까운 말씀인데 이걸 다 다음 주에 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이제 순서대로 나가자 그래서 그냥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앞에서 얼핏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으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제 삶에 마음이 낙심이 되고 어려움이 되면 저는 이 네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이때까지도 그렇게 살았고요. 정말 어렵고 힘이 들면 그냥 이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바로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주님 성령으로 저의 속사람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낙심한 거 상황,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힘이 미약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 속사람 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은 떠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제 마음속에 계신다는 거, 이거 확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이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 삶 속에 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트려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건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 안에 뿌리가 내리고 사랑 안에 터가 견고해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폭, 그리고 길이 높이 깊이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거 깨달을 때 제가 믿습니다. 주님의 충만하심으로 저를 충만하게 하실 것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이빨을 깨물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반복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기도가 제 삶 속에 움직이는 것, 역사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남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 속사람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간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은 저와 함께 계시는 것 믿습니다. 하나님 확신할 수 있도록, 이 주님 붙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정말 제 삶에 사랑이 제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움도 분노도 그것이 제 삶의 뿌리와 기초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제 삶의 중심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 바라볼 때,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질 때 하나님,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능력과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의로심과 거룩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 제 속을, 저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정말 제가 처했던 상황이 전혀 다른 눈으로 보이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보다 더 강하고 크신 분이 누구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20절 21절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합니다. 찬송. 너무 멋있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그 능력대로,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가 구하거나, 이런 말로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구하는 정도가 아니고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영어 번역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imagine,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멋있는 표현을 쓸 수 있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있어요. 상상하는 모든 것, 그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그분에게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지금 우리 세대, 그 앞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세대와 세대를 뛰어넘어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바울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의 꽃은 간구가 아닙니다. 기도의 꽃은 감사도 아닙니다. 기도의 꽃은 찬양입니다. 바로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찬양, 꿈을 꾸면서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무궁하기를 원한다, 이거 충분히 아멘할 수 있죠. 그런데 가슴이 찡한 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 바로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분에게 교회 안에서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사람들의 입으로, 생각으로 마음껏 높여지는 그 공동체가 어느 공동체냐?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는 무엇이냐?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교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이 모순된 이 어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를 통해서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그 영광, 그분의 위대하심이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네 가지 정말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또 일터를 섬기면서 우리들이 벽에 부딪힐 때마다 이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속사람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저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 깨닫고 의지하고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이 제 삶의 뿌리가 되고 다시 한번 기초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저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사람들은 저를 보고 욕할 수 있고 저를 무시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는 주님 안에서 꿈을 꿉니다. 주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 속에서 내 인생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간구와 찬양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